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고넬료와 그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또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그걸 좀더 확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43절에 있는 사도행전 10장 43절에 있는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그 이름으로 죄삼 얻는다 하였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오늘 조금 더 확대해서 이야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회가 정상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정상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적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성경으로 깊이 생각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 이제 오늘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일 난 예배 때 십계명을 봉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십계명 봉독한 제1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제2는 너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제4는 안식일 기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십계명을 가지고 이제 그걸 잘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님 잘 믿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이제 알아야 할 사실 가운데 한 가지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고넬료는 사실 십계명을 아는지 저는 모르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십계명에 대해서 율법에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 하는데, 잘 지키고 잘해야 이제 복을 받고 하늘나라 가는데, 대부분 이제 현 시대의 기독교회가, 특히 이제 안식일 교회 같은 경우는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를 안식일 교회라고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신앙의 삶을 사는데 가르치는 것이 십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는 이제 처음 이제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풍속도 잘 모르고 유대인 교회 잘 모르는데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십계명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제 그냥 보통 지나가면 뭐 그냥 그랬구나 하지만은 오늘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회가 가장 강조 십계명이고 주일날마다 십계명을 봉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십계명을 어겼으면 막 죄인이 되어서 죄를 다 용서받기 위해서 막 고백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해야 하고 이제 이게 보편적인 세계적인 기독교회의 흐름입니다. 물론 교단마다 좀 차이는 있긴 하지만 교회마다 다 같진 않지만은 그러나 모세 십계명을 배제하고 신앙, 기독 예수님의 신앙을 얘기하는 것은 거의 없을 정도로 보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왜 고넬료 집에 갔을 때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제일은 내 앞에 다른 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우상을 섬겨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도 안 되고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해서도 안 되고 거짓말에 도둑질에다 거짓말 탐내서 안 됩니다. 이 십계명 10가지 잘 주여 잘 지키십시오.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가서 처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도로기 위하여 십계명에 대한 예를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물어보니까 바빠서 그렇다. 바빠서. 바빠서 그런데 뭐 자기 생각이 그렇겠지만은 왜 십계명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십계명이 안 들어가면 올바른 신앙을 할수 있나요? 근데 결과는 베드로가 하는 이 설교의 내용을 보면은 십계명하고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받으셨나? 예. 이게 성경에 보면은 그 45절에 베드로 함께 온 할례 받은 저기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드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래, 베드로가 십계명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과 맞아서 하나님 볼때 합당하니까 성령이 내려왔지. 그 믿는 믿음이 잘못되었고 삐뚤어졌다면 그들 속에 성령이 임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십계명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성경에는 십계명과 계명이라고 말한 데도 있지만 언약이라고 언약 약속을 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기 전에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이 그 돌판에 돌비석에 두 개에다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손가락 그 글씨를 기록했다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십계명을 가지고 제일은 내 앞에 단신을 두지 말라, 제일 너희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를 걷지 말라, 안식일 기하여 그날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나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여 도둑질 말라, 거짓증거 탐내지 말라. 그 법을 지키면 분명히 복을 받고 은혜를 얻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세가 십계명 두 개의 돌판을 들고 이제 시내산 꼭대기에서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산 내려왔는데 그산 아래는 백성들이 뭐냐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40일 동안 이렇게 있다가 왔으니까 시내산 꼭대기에 뭐 나무가 있고 먹을 음식이 있는 게 전혀 없는 산 꼭대기에 40일 있다 왔으니까 산 아래 사람들 모세가 죽었을 거다 아마. 그 산에 먹을 것도 40일 동안 어떻게 있으면 금방 내려왔겠지.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모세가 죽었으면 지금까지 모세 우리 인도한, 누가 우리 인도하지? 그러니까 아론은 무슨 생각이냐면 모세가 지금 이끌고 있으라면 모세의 말을 따라 애굽에 나 따라왔는데 누가 이끌냐? 구심점이 필요했어요. 그들이 마음을 모을 만한 구심점이 필요해서 아론이 백성들 의논하기를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줬다. 우리 금송아지를 따르자. 금송아지를 믿자. 우상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 금송아지를 막그 노래하고 막 찬양하고 금송아지 찬양 노래하고 막 그랬어요. 모세가 십계명 두 개의 돌판 양쪽 그 손으로 껴안고 내려왔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니까 내 앞에 단신을 두지만 너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법을 어긴 거예요. 그날 3,000명이 저주를 받아 죽어요. 금송아지 전한. 그래 모세가 십계명 다 깨뜨려 버렸어. 왜냐하면 십계명 이거 있으면 다 죽겠는 거예요. 쉽게 깨트려버렸어요. 자, 이제 성경에서 로마서 3장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3장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나오지요. 볼까요? 무릇 율법이 말하는 3장 19절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말하는 것,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율법 위에 있는 사람하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뭡니까? 율법 위에 있는 사람은, 그래, 물 위에 있는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물 위에 있든지 배를 타고 물 위에 있든지 그 사람 물에 빠진 사람이 아니에요. 물 아래에 있는 사람, 물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 율법이 왜 생겼느냐 하면,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는 법이 왜 생긴지 아십니까? 간음을 했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 어떤 너 간음하지 마. 그 말은 간음했다 이런 뜻을 품고 했어요. 너 도둑질하지 마. 야, 너 거짓말하지 마라. 그걸 거짓말했다는 얘기거든요. 너 언제 거짓말했는데 그래 나오지, 그죠? 그래, 율법은 왜 왔느냐 하면은, 정확하게 얘기해서 간음이 먼저 왔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법이 먼저 왔느냐, 어느 게 먼저입니까? 예? 도둑질이 먼저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이 먼저입니까? 만일에 지구에 아무도 도둑질하지 말 않았다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이 있을 필요 없겠지, 그죠? 지구에 간음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다면 간음하지 말라는 법이 있을 필요 없겠지요? 거짓말하지 말라. 역시 법도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이란 것은 잘 지켜서 복을 받으라고 한 게 아니고, 이미 인간들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아무리 지켜도 율법으로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미 율법은 우리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율법이 왔는 법이 왔고 죄가 왔는데, 앞으로 내가 간음을 했는데 앞으로 간음을 안 한다고 하면 그 죄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내가 도둑질을 했는데 앞으로 도둑질을 한다고 하면 죄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 앞으로 하면 죄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살인했는데 앞으로 살인하면 죄가 아닙니다. 이미 율법을 범한 자는 무엇을 해도 그 율법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 아래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율법을 잘 지켜 복을 받으라고 준 거 아닙니다. 만일에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다, 율법을 잘 지켜 복을 받으러 주었다면 그렇게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간음을 했는데 간음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서 죄가 안 되지요. 도둑질을 했는데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서 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율법을 잘 지켜서 복을 받고 하늘나라 가기 위하여 율법을 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데, 예수님 피를 흘려주어도 우리가 죄인으로 깨닫지 못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죄인인 걸 깨우쳐 주기 위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 가서요. 자, 로마서 3장에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면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십니다.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시면 얻을 죄가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그 율법의 행위를 율법을 잘 지켜서 하늘나라 가거나 하나님 어렵게 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율법을 한번 범하면 죄인이 되어 죄의 싹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죄를 좀 지었지만 율법을 잘 지키고 선을 행하고 성실하게 살면 하늘나라 갈 수 있을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미 율법을 범한 사람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살인을 했는데 다시 살인 안 한다고 무죄가 될 수 없고 내가 도둑질에 다시 도둑질하고 잘 숨긴다고 무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도둑질한 죄는 도둑질죄입니다. 율법을 이미 어긴 사람들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 율법을 잘 지켜도 그것으로 천국 가거나 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율법을 어긴 사람은 율법이 어긴 죄로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고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에 못 박아서 우리 죄를 사는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율법을 준 이유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죄인인 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죄 사함을 받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줘서 우리가 율법을 어기고 죄인인 걸 깨닫고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늘나라 가는 건 율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왜? 십자가가 죄를 사는 이유가 그 십자가가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어리석게도 정말 안타깝게도 내가 율법을 어기했지만 앞으로 십일주일 내고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그리고 뭘 하고 하면은 제가 적어져서 하늘나라 간다고 생각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만일 내가 율법을 어기했지만 율법을 잘 지켜서 하늘나라 갈 수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지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하늘나라 갈 수 있게 한 그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밖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에서 우리가 구원, 성경에서 구원받는 이야기는 은혜로 되어진다는 건데 은혜는 내가 그 죄를 지은 대가를 치른다든지 죄를 지은 그 결과 내가 저 뭐야 앞으로 죄를 안 지어 착하게 산다든지 내가 선한 행위를 한다든지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 죄를 사함 받는 길은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 외에 멸망받는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함 받는 방법은 이제 내가 그 죄의 벌, 죄산 사망을 멸망을 당해야 하는데 구약 시대는 어떤 속죄제를 어떻게 드리냐면은 내가 어떤 뭐 죄를 짓고 지은 죄를 깨달으면 허무는 암염소나 암양을 끌고 와서 염소의 머리 안수해 가지고 죄를 염소에 넘겨서 그 염소가 내 죄를 대신해 죽었을 때 내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그 염소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죄를 범하기 전에 죄를 범하기 전에 한 번도 죄를 안 범하고 율법을 잘 죄를 안 범했으면 그 사람은 멸망을 받지 않고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지구 위에 의인은 난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6장에서 여호와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악하고 추하고 더러워서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면을 무엇을 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건 피를 흘리고 죽어야 죄의 결과가 대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내 동생이나 내 아들이나 내 아내가 죄를 보면 내가 대신 죽어주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게 나는 내 죄 가지고 죽으면 딱 맞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죽어서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난 내 죄부터 먼저 다 사해야 다른 사람 죄를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죄를 사하면 노력해야 사해지는 건 되지만은 멸망을 죽어야 한대. 내가 내 죄를 죽으면 딱 그 대가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남을 위해 죽어 줄 수도 없고 반대로 죄를 하나도 짓지 아니한 분이 죄를 대신해 죽으면 우리가 씻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그래서 죄를 범치 않은 예수님 한 번밖에 그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씻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여기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려면 죄가 사해져야 성령이 들어오지 죄인 속에 절대 성령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려고 하면 우리 다른 뭘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그거지 양이나 소는 실제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지 참 형상이 아니란 말처럼 양을 잡고 소를 잡아 드리는 이것은 그림자다. 무슨 그림자냐? 우리가 죄를 양을 잡아 제사할 때 죄가 사해지는 것처럼 내 죄를 누가 대신에 죽어줌으로 내 죄가 사해지는 그것 이야기하는 건데 그 대신 죽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대신 죽어줌으로 죄 사함 받는 그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그냥 평범한 장로교회를 다닐 때는 죄를 씻어달라고 막 기도하고 내가 죄를 회개하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율법을 지키려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내 노력으로 내 행위 내 수고로는 절대로 내가 저지른 손끝만한 죄 하나도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내 죄가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재판을 받을 때 법조의 최고형이란 게 있는데 최고형은 뭐라 말하냐면 제일 큰 죄를 지어 최고형인데 그거는 법적으로 최고형은 사형입니다. 이 사형은 사람을 한명 죽여도 사형이다 하면 그걸로 끝이 납니다. 죄값이. 두명 죽여도 사형은 사형 다음 한 명, 사형 다음 끝입니다. 10명, 100명을 죽여도. 왜? 제일 큰 죄는 사형이니까 사람을 10명을 죽였으면 죽인 사람을 죽였다 다시 그 시체를 또 목자로 또 목자라고 그래 죽이는 게 아니고 최고형인 사형은 한 명을 죽였든 100명을 죽였든 사형하면 모든 죄가 끝나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수 있고 우리 죄를 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최고형인 사형을 다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를 짊어져도 사형만 끝나고 백 사람의 죄를 짊어져도 만 수억의 죄를 위해 죽으셔도 한번 죽음으로 그 모든 죄는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받고 하늘나라에 뭘 다른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게 아니고, 뭐 착한 일하고 참 성결 바로 잘 따라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은 인간은 다른 뭘 해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 누가 대신 죽어줄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왔는데 그들은 이방인들이면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뭐 죄를 많이 지었을 겁니다. 뭐 얼마나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죄의 사함을 받기 고넬료가 십계명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뭐 열심히 뭐라 노력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누군가가 고넬료 대신 죽어주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법정 최고형이 사형이기 때문에 한 사람 죽여도 사형, 두 사람 죽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내한 사람 위해서 죽어도 십자가에 못 박혀 다 해결되는 거고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져도 예수님의 죽음은 그 모든 죄가 다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베드로가 하는 설교 가운데서 베드로가 뭐 열심히 막 열심히 해라 해라 그게 아닙니다. 거기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자 이야기에서 강도 만난 자가 한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 해주고. 그래서 강도 만난 자로 죄를 지은 우리를 가리키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성경이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노뱀을 쳐다봐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노뱀이 뭐냐면 성경 노선 심판을 가리키는 건데, 죄의 대가로 뱀이 왔는데 그 죄가 심판을 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눈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죽음만이 우리 죄를 사하는 것이지. 예수 십자가에 죽은 죽음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없어. 여러분은 율법을 자 지금 하는 선할 봐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할이라 하는 좀 봐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사선 사망이 다른 뭘 해도 소용이 없고 죽임을 당해야 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그 모든 죄의 벌을 죽이면 다 십자가에서 다 받으심으로 우리 죄에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로 다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얘는 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왔을 때 이제 고넬료도 죄를 지었나 그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 영을 모셔 드려야 하는데 절대로 성령은 죄인의 마음속에 임하지 않습니다. 문자가 또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마음 속에만 머뭅니다. 고넬료는 죄를 지었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에 성령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무슨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고넬료의 십자가에 못 박혀 준 그 이야기를 해서 아, 고넬료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사렛 예수 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때 내 죄가 해결이 됐구나. 이제 마음으로 깨닫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33절에 이제 고넬료가 32절에 사람을 요파에 보내 베드로와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이제 천사의 지시를 받고 고넬료가 내가 곧 당신에게 사안을 보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 당신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이제 고넬료가 죄사함받고 할 나라 가기 위하여 이제 베드로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베드로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가족들 친지 모두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 이제 여기 시작에 율법을 이제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율법으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어겼나 죄를 지었나 그 죄를 참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미 우리는 죄를 지은 이방인들이고 고넬료는 죄를 지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죄를 위해 주어서 어떻게 우죄를 사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 시작하여 온 주에 둘다니 전파되 너희도 알거니와 그 다음에 이제 38절에 예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지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음에 제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여 마귀의 눌린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이제 여기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이 나오지요. 다음에 40절 하나님이 삶을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41절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오직 미리 택한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42절 우리를 명하사 백성을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 죽은 자 재판을 정하신 자니 곧 이 사람이 증거하였고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 예수라는 이름이 뭐냐면은 원어의 뜻은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란 말씀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인데 구원하러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뭘 했습니까? 우리가 받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으신 그것으로 우리 모든 죄가는 지불이 됐고 죄의 가가 다 죄가 다 처리가 되었다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그 씻는 방법은 죄의 값을 받아 저주와 멸망을 당하는, 영원한 멸망을 당해야 하는 것인데, 이해가시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저주를 받았죠. 예수님 대신 벌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고 저주를 받는 그 저주로 내가 받을 저주가 끝이 났다.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 피로 십자에 내 죄 사했고 나 이제 정 거룩하다. 온전히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두꺼운 성경을 알아봐서 정확히 다 잘 모르니까 한쪽 부분만 보면은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우리 그 법을 다 지키면 영생 얻고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죄를 하나도 안 지었으니까 하늘나라 간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거짓말도 하고 미워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탐내기도 하고 별별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자, 죄는 앞으로 죄를 범했지만 앞으로 지키면 사함 받는 게 아니라 하도 죄를 범치 않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도 죄를 범치 않은 예수님의 그 의의를 내가 믿음으로 내 것으로 삼는 겁니다. 왜? 내 죄를 대해 예수님 십자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십자에 못 박아 죽은 우리 모든 죄가 사해졌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뭐냐면 전 제가 19살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걸 깨닫고 믿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안 해야 되는 줄 알고 죄를 짓자고 착하게 살려고 무진자의 노력을 했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죄가 많아지고 하면 죄가 부끄러워지고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제가 성경 읽고 제도 고통하다가 내가 그냥 하나님 죄를 용서해달라는지 기도하고 난 뒤에 내 죄가 사해졌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것도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신기한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되어 있는데 23절에는 분명히 죄인이에요. 죄를 범해서 죄인인데 24절에는 내가 의롭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나를 구속했어. 값없이 내 죄를 사해 줬기 때문에 십자에 내 모든 죄의 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값없이 아무 일하는 것이 주신 하나님이 오히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에 못 박아 죽으실 때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 죽어 여러분 모두 제가 거의 시들어졌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죄를 쉽게 노력하고 뭘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이미 내 죄가 해결했다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내가 벌 받을 벌을 예수님이 대신 벌 받았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죽음은 내가 벌 받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모든 죄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럼 어떤 일정한 죄만 모든 죄를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쳐다볼 때 주여 십자가 저기서 내 죄가 끝났어. 저기서 내 죄의 형벌이 끝났고 저기서 내 죄가 사해졌고 저기 내 죄가 거룩하게 됐고 깨끗하게 됐어. 그걸 믿는 믿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 율법 이야기 한마디 죄를 왜 지었냐 아무 죄를 짓지 마라 착하게 살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베드로가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얘기 보세요. 하나님이 38절에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며 제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며 그러니 여기까지 38절은 예수의 죄를 하도 짓지 않았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이 그 행한 모든 일을 내 정의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예수 나무에 달렸는데 하나님이 삶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던 모든 백성이 한 것이 아니야 아니요 미리 오직 미리 택한 종 정인 곧 중원된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무엇이 음식을 우리에게 한 것이니라. 자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 산자 중원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이 전가 예수님이시죠. 저에 대하여 우리 모든 선자 전과 저를 믿는 자마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는다. 예수란 말의 이름이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젠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 교회 다니면서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우리 죄를 다 사해 놓으셨는데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자꾸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해 놨는데 성경에서 예레미야 31장 34절을 보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것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사시고 다시 우리 죄를 기억지 않으셔.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도 안 하시네. 하는 우리 죄를 사해 주 기억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앞에 하는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거짓말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이런 죄를. 하나 그 기억 안에 그 죄 끝나서 십자에서 해결된 거야.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아서 자기 열심히 율법 지킨 자랑하고 자기 선한 일 자랑하고 그것까지 우리 죄를 사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죄를 씻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찬송이 있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안 씻어졌으면 제가 안 씻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의 피는 우리 모든 죄 눈같이 이게 정말 깨끗하게 씻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나니까 너무 감사. 저는 죄사함은 막 진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번 대전이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어떤 어르신 한 분이 나와요. 이제 그 딸이 구원받고 아들이 구원받고 어머니 구원받고 이제 어르신 나오는데 수양에 갔다 와서 어르신이 화가 나 다시는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이 그래서 아이고 그 이제 모친 되는 분이 왜 당신은 교회를 안 가? 아이, 나 그놈은 왜안 가? 안 가? 날 보고 말이지. 그리고 이야기를 좀 해보라고 막 권했어요. 막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막 싫어, 싫어. 아, 뭐 당신 우리가 부부지간인데 못할 얘기 뭐 이야기 좀 해봐. 왜안 걸? 그리고 교회가 좋다 하더니 그래 말이지.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수양일 여름에 같이 간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아, 나 오늘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이 이분이 뭔지 몰랐어요. 뭐 구원이 물건인지 뭐 떡인지 모르는데 화가 난 것은 저들끼리 나 몰래 구원 다 받아버리고 난 보여주지도 안 하고 야 할아버지가 또 이제 학식이 없으니까 또 그런 얘기하면 창피할까 말은 못하고 내 그는 뭐 다시 가나 보자. 그래 구원이 무슨 뭐 선물이나 뭔 주식 어떤 뭐 물건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받았다 하면 아무도 보여주지도 않고 하니까 자기가 또 학식이 모자라 그러니 또 창피할 이야기를 못하고 한번 보여줘 알려 물었기도 그러고 그에다 속이 화가 나서 그래 막 멋지로 웃으면서 아이고 영감 구원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 죄를 사함받는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내 물건이 아니고 죄를 사함받는 그게 구원이라고. 그 영감도 죄 사함받으면 되지. 그리고 화를 커야지 그 어르신이 그러나 아 그렇구나. 이제 잘 모르니까 이야기하고 싶어도 잘못 자꾸 이야기 잘못 틀리면 그럴까봐 이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하나씩 저들끼리 바꿔놓고는 난 주지도 보여주지도 않고 그랬다 막. 그놈한테 안 간다 그래. 얼마 뒤에 이제 그 어르신도 이제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 모친하고 딸이 막 어른 이야기 막 죽는다고 웃으면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 어르신은 혼자 그 수양에 왔는데 그래 뭐 친구들하고 같이 뭐 있으면서 저들끼리 구원 받았다고 보았다고 보여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구원이 어떤 물건인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 막 화가 다시 교회 안 가는 그래. 그때 그 어르신도 구원을 받으셨는데 그 어르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하면은 처음엔 오해라고 그랬다가 아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내 죄가 사해지는 게 구원이구나. 예수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그때 내 죄가 사해졌구나. 그럼 나도 구원 받은 거다. 나도 구원 받았다. 안 보여주. 이제 그렇죠. 예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구약의 양을 잡거나 소를 잡아 제사드리는 것 전부 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는 걸 가리켜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십계명도 우리에게 죄를 깨우쳐 가지고 죄인인 줄안 뒤에 제사 한번 받아야지. 죄인이라 알지도 모르는 제사 한번 받을 수 없어요. 그 깨우침을 주기 위하여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십계명 율법을 주었고 율법을 주으려 하여금 죄인을 깨닫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 그때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 뭐 어떤 덩어리로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하는 건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건 우리가 다 해요. 기도도 우리가 하고, 성경도 우리가 읽고, 착한 일도 우리가 하고, 밥도 우리가 먹고 하지만은, 죄를 사하는 것은 우리가 해서 안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죄를 사하는 건 어느 누구도 우리의 노력, 수고로 죄를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것은 그분은 죄를 한도 지은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 죄 가지고 지옥 가면 딱 알맞기 때문에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율법 이야기 하나도 안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사함 받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말해 40절에 39절에 아 38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기름을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그 행한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나타내셨으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 음식을 먼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셨고 저에 대한 모든 선지자 증거하기를 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래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은 우리 아마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산 기도하고 소나무 뿌리 뽑고 그래서 죄사함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는 그 사실을 마음에 믿음을 받아들일 때 내 마음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죄가 이루어 사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습니다만 제가 19살 때가 늘 죄인이라 죄 사해달라고 그러고 죄가 만해가요 지옥 갈까 봐 두려워 막 그랬는데 19살 되던 해 10월 달에 아 예수님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지운 것이구나 하고 그 피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 가서 이방인 복음을 전했다. 어떤 율법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십계명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는 이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그 모인 사람들 전부 다 아 그러면 예수님 피가 내 죄도 사했구나 그 사실 믿음 받아들였고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고넬료 베드로 시대고 그때부터 200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 죄를 사하는 길은 예수 그때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로 멸망을 받아 죄를 예수 대신 피 벌려 죽음으로 우리 죄가 사해진 것. 이것이 이제 베드로 이방인 고넬료에게 전거해서 베드로 고넬료 구원받고 또 고넬료도 이 사실을 전하고 그래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는데 다른 것 아닌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한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그 외에 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피로 죄 사함을 받아 영원한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 믿으시죠? 예, 이 사실 믿는 겁니다. 우리 행위하고 전혀 상관 없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